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앞에 한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또다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그의 체질이고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그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말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미 1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말을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왜 그러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정말 굳세게 지키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견디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바울사도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드린 감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가 바로 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생각만 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또다시 감사하는 건 뭐냐, 오늘도 또 감사해요. 우리가 또 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의 감사 내용은 뭘까요? 오늘의 감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고 감사의 내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은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바울은 감사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근데 정말 우리가 숨은 감사 얘기가 하나 있어요. 6월 초쯤에 이 미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오픈하고 열게 되면은 이 소독, 방역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아마 이 교회 이 보드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역을 하게 되면 돈도 들고 경비가 들 테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를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도 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6월 초에 회의가 끝났는데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우리 김진학 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7월부터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계약이 이제 끝나서 이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보드 멤버가 회의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 참석하는 인원이 그래도 한 2, 3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하면 1부, 2부, 3부, 4부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아침 6시부터,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4번에 걸쳐서 자신들이 예배당을 쓰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4번을 드려도 다 못 나올 텐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배당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이런 통보를 우리가 6월 초에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에다 우리가 프로포즈 한 거니까 이 소독할 비용 500불은 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쓰는 교회에 성도가 많으니까 네 번 나눠서 드린다. 우리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쓴다면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한국 사람들도 좀 나오고 하니까 한국 교회들은 1부, 2부, 3부, 5부, 6부, 7부까지 한국에서 드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이 아마 모든 멤버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4부 예배를 드리자. 아, 그렇게 들으니까 막막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어디 가서 예배당을 구할 것이며 또 여기 우리가 가격이 그래도 이 렌트비가 싼 편인데 어디서 그런 걸 찾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다. 자신들이 4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회의를 아마 다시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결코 4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번은 한국 사람,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 생겨요. 그래서 걱정도 안 하고 한국 교회를 안 찾았죠. 그런데 7월 초에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1시부터 3시는 한국 교회가 쓰세요. 자기네들은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에 한 번 이렇게 세 번만 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생명 교회는 1시부터 3시에 드리세요. 이렇게 하고 화요 예배도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유 7월 달은 또 렌트비를 이미 우리가 낸 게 있으니까 안 받고 8월부터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감사가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려니까 아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찾을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아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모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것이 감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척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해낼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바울사도는 바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의 대요리 문답을 읽었는데 2번 한번 보세요. 주보를 펴고 한번 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후서부터 읽으세요.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 뭐예요? 성령. 그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 항목에 보니까 그러나 하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인생은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를 말해. 사람으로 하여금 뭐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잇는 것이 예수 믿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외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아,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렇게 이루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또 계속해서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아주 충분하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계시를 하는,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3번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3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신구약 성경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그럼 우리가 믿는 법칙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성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규칙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아니,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찬양도 필요하죠. 아니면 예배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고, 성도로서 올바로 신앙생활과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말씀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지속적. 말씀이 없지도 그냥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도는 항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13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받을 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전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시의 시민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 없이 살았어요.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바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비로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과 접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받을 때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외에는 들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주나요? 말씀을 얘기하나요? 오늘날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책방에 가면 성경책이 쌓여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는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하다못해 어디에 가도, 그리고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긴밀한 접촉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첫 번째 관계는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바울사도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달받았다. 우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깊은 접촉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말씀을 끊고 삽니다. 나는 아침에 기도는 합니다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읽을 필요가 없고 읽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읽느니 차라리 인터넷에서 다른 걸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 말씀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과 접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정말 아주 열성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그 말씀과 끈끈하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 관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아까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기에서 받음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받음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같은 단어로 받았다고 쓰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서 받을 때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접촉이고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는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녹아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끈끈하게 나의 의지력과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아 성경책이 있어요 들고 다니고 성경 말씀 그냥 귀로 듣고서 아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점점 깊이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의 받음이라. 그래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것이 필요해요. 말씀은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그 말씀에 빠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아니했다는 것은 전파하는 사람들이 자신 인간들의 말로서 물론 말은 했지만은 그렇게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말,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지혜 전달하는 자기의 생각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 이 땅의 일들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만약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목자들이, 교사들이 그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접촉이 안 되고 말씀에 열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면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어차피 잘 안 들으니까 재미난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뭐 좀 감동적인 이야기, 영화 스토리의 이야기,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했는데 어떻게 됐더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사람 목숨을 구했다더라,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기사를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그런 것이 교사들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에 전하는 데. 두 번째는 뭐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아 저건 사람이 하고 있잖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지 말고, 사람이 비록 말을 하고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전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 없느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세워지고 나서도 세상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데살로니카 전서도 없고 마태복음도 없고 로마서도 없고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바울이란 사람이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카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다소 지방에 태어난 아시아인이 바울이란 사람이 실루아나와 디모데라고 하는 또 아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데살로니카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유럽 사람인데 보지도 못한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데살로니카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바울사도는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전달, 말씀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 접촉을 해라. 말씀과 접촉하는 삶을 가져라. 말씀의 열정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가져라.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접촉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은 말이죠. 참된 말씀인데 아무 데서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말씀과 접촉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구나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진실합니다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합쳐가지고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정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 변화시키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래도 교회 근데 친구가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벌써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2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그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는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성숙하게 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도를 만들어내고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한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약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될 때 그런 일이 나는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었더니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그대로 지켰다. 그랬더니 너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지금 2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생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맨날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제에게 만약 어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너 안 해도 좋아. 그 너 바쁘니 우리가 말씀 읽자 그러면 아우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한 달의 시간을 만약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 말씀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3월 22일부터 예배를 못 드려서 6월 말까지 꼭 100일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쁠까봐 일도 못하게 하고 바쁠까봐 약속 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바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가둬두셨어요. 그리고 혹시 굶을까봐 아이고 실업수당도 주고 나라에서 돈까지 줘가지고 어떤 우리 권사님한테는 점심때 한국 음식도 갖다주고 세상에 한 달 100일 동안 이 완전 100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바쁠까봐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일 동안 그렇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처음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읽고 뭐 안 읽었잖아요.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100일 동안 성경 한 세 번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할 게 없어요. 저녁 밤늦게 세워도 그 다음 낮에 자면 되니까 갈 데 없어요. 아무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 나 그래도 일했는데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과 접촉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까 두렵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제약된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말씀과 접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연구하고 깊이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들을 기회조차도 없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라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아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불모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졌을 때 그들의 심장 속에 삶에 심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쉬지 않고 또다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생명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You